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총은 다 펼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생애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심으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은총을 더 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하고도 또렷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6.25 동란과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찢어지는 가난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한국교회가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부해짐에 따라 교회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힘으로 여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아야 함에도 인간의 욕망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국 교회가 진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대면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전에 사람들을 만나느라 주님을 만나 교제함이 소홀하고 부족했다면 이 기간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는 제사장 엘리는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무엘을 최후의 사사, 또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모세, 미리암 등이 선지자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 삶 전체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 처음입니다.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살았던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또 그 남편이 누구였는지를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한나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라마다임 소빔과 아리마대가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48개 성읍에 나뉘어 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마다임 소빔은 레위인의 48개 성읍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또 이후에 모습으로 보아 그는 참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즉 사사시대에는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중혼하는 시대, 자기 아내를 두 명을 두는 시대였습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한나와 분인나도 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출산이었습니다. 한나는 난임이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첫 부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남편을 둔 분인나는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 즉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가문은 대를 이어가는 일에 관한 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가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행실이 나빠보다 불량자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 불량자는 악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악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실제로는 악하고 무가치하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세속적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가 살았던 때가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도 매일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임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여러 영어 성경들은 라이벌이라고 번역합니다. 라이벌은 리버, 강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 라이벌은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한 작은 강을 두고 그 강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라이벌은 동일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씁니다. 축구선수 중에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오랜 기간 라이벌이었습니다. 또 테니스 선수 중에는 노박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 그리고 로저 페더러도 서로 물고 물리는 라이벌입니다. 로저 페더러와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서로 친분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로저 페더러와 타이거 우즈는 라이벌이야라고 말한다면 아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되고 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라이벌이 생기고 수험생들에게는 같은 시험을 두고 있을 때 라이벌이 됩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은 같은 남편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고 약올렸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는 속병아리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있어도 자신에게 있지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격분하게 하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입니다. 또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천둥이 치다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면 지축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분인나의 언행은 한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고 속을 뒤집어 엎어놓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곤 했을 것입니다. 형님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만 자식을 낳게 하셨겠소? 라고 비아냥거리며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갈은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종이 주인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동등한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약올렸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한나는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회막에 올라간 한나는 식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일어난 것은 단지 신체의 움직임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은 모든 관계를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만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서는 흐느껴 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깊은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의 이 서원 기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그 마음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아들을 갖기 원하지만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은 울음의 기도, 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의 기도는 오랫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24시간 예배당에 있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기도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짧은 호흡의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긴 호흡의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짧은 호흡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긴 호흡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긴 호흡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자 신앙의 지혜입니다. 또한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기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필요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것을 한자말로 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문화에서 나온 민속 놀이 중에 탑돌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종교 행사 때 포도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술을 먹고 성막으로 들어오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그런 여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한나의 입술의 움직임을 술주정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을 엘리는 상실했습니다. 엘리가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았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삶의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자신을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며 자신은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까지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악한 여자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표현하는 행실이 나빠, 즉 불량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표현만 다릅니다. 한나의 이 긴 호흡의 기도와 깊은 호흡의 기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도 참 부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오판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않고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은 당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아마 그는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축복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일을 대신할 임무를 추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엘리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빌어준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한나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나와 같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반드시 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결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정을 넘어서 이성, 즉 의지로 나아갑니다. 바른 신앙은 자신의 이성을 다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마침내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동침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나의 태를 다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11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여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즉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하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은 젖을 때다입니다.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젖을 때거든 데리고 가서 아이를 여호와 앞에 있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유 수유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모유를 서너 살 정도까지는 먹였고 길면 대여섯 살 정도까지도 먹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젖을뗀 아이가 기저귀도 떼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성소에 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젖을뗀 아이의 나이가 네다섯 살 정도가 되었고 젖을떼는 것은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최초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젖을뗄 때에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가치한 삶을 살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 뒤에는 끊임없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품고 있었던 기간은 길어야 5년 정도 그것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나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교우님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지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이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한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신 이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으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태어나려 하던 시대는 사사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랜 기간 낮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고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절망스럽다고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하였고 포도주를 끊으라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았지만 울음을 그치고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드려야 할 때는 온 힘을 다하여 그러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그녀가 품고 있었을 때 품고 있다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은 것이 긴 세월이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음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사는 한나와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